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또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복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 생깁니다. 마치 철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복음에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녀, 은혜를 깨닫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길의 핵심이 거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곧바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있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내가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복음이 참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교환의 역사가, 바꿈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그 자리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음란을 버리는 것, 이 세욕을 버리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윤리적인 삶을 바로잡을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강력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 있어서 요구되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들이 섬겼던 성전에 가면 창녀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신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회에서는 당연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는 세상이 나의 왕이 되는가, 세상의 방식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동일한 삶의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주의를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갑니다. 상대주의를 살아가고 쾌락주의를 살아가고 있죠. 소비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섬기는 왕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복음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더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은 율법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완전한 절망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시는 율법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 결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언가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끊어내고 거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이제 알았구나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훈련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하기 싫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게 훈련의 원리죠.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라는 세상의 큰 파도 앞에서 이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홀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결단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손해가 있을 결단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높아지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요구 앞에서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높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분이셨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세상의 높아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택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를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의 뜻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운 그 뜻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결단을 내 삶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연습해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삶의 한 영역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늘도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결단을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리는 그렇게 거룩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냥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허공을 떠도는 그냥 허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의 능력을 거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율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